새해 두 번째 주일, 주현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인 설교,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여기서 현인, 동방 박사를 잠깐 언급만 해서 드렸습니다. 상당히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평화와 정의의 탄생이죠. 제국의 배신을 또한 경고하는 극 말입니다. 한 스토리 안에 서로 다른 내용이죠. 메시아의 탄생은 폭력과 결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성탄절하고 이 주연절을 이어주는 이엄매 스토리라고 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낭만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죠. 평화의 탄생 이야기이요, 정의의 탄생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반드시 꼬여야 됩니다. 뒤틀려야 돼요. 반전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폭력과 속임수와 얽혀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는 어떤 특정 인물을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일 수도 있고 역사 속에 사라진 폭력군주 히틀러라 무솔리니 뭐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선거로 뽑혀 최고 권력자가 된 미국과 한국의 정치 상황과도 똑같습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한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천사가 이 땅에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목자들이 구유에 뉜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했습니다. 성탄을 목격한 겁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구원, 모든 사람에게 성큼 다가온 거예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 희미한 빛이 비친 것을 본 것입니다. 현인들이니까 애써 찾아서 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빛을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밝은 빛이라는 표현은 문학적입니다. 그 별빛은 가물가물했습니다. 다만 너무 어두운 밤이죠. 그러니까 잘 보입니다. 희미한 별이라도 돋보이는 겁니다. 동방박사들, 어쩌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별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자들 말입니다. 평화를 찾고 싶어서 또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여정을 나서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를 두고 동방의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오마주라고까지 해요. 하지만 그것은 첫째, 잔인하고 둘째, 간교한 폭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을 참을 수 없는 자, 헤롯 대왕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을 서스럼 없이 하는 군주이죠. 당시에 유대교를 제멋대로 주무르는 자입니다. 유대교를 주무른다는 말은 종교마저도 흔든다는 뜻이죠. 자기의 왕권에 약간의 의문만 가져도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군주들은 인기 있는 왕들이 아니에요. 첫째, 잔인하다고 했죠. 백성과 시민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로마와 혹은 요새 치면 미국의 꼭두각시 통치자였던 것이죠. 마크 앤토니에게 뇌물을 주어 왕좌에 올랐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불법 여론조사를 엄밀히 수행해서 정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신문이나 미디어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군주들은 다 겁쟁이들입니다.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필사적이죠. 자신들이 쌓은 부와 권력을 유지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의 방문을 받고 헤롯은 즉각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뭘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다고? 이거 반역 아니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 관한 예언을 외국 사람, 현인들도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 메시아 왕은 헤롯이 아닌 건 분명하죠. 헤롯 후손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자신의 혈통, 후계자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자신은 앞으로 자기가 맞이할 운명, 어쩌면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세를 취해야 되죠. 방어를 철저히 해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일어난 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무자비한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 불법으로 혹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기의 살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헤롯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헤롯은 이미 아내, 두 번째 아내 미리암네가 있었는데요. 아내를 사형시킵니다. 아내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미리암네에서 태어난 왕자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도 처형해버려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성의를 받고 처형했어요. 첫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도 죽였습니다. 그 외에 또 악행을 많이 저지른 헤롯 대왕입니다. 잔인하죠. 둘째로 제가 아까 간교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이라고 했죠. 왕이 될 아기 예수를 없애려는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 지금 나와 있죠. 동방의 박사들을 헤롯궁으로 초대했습니다. 별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 왕국에 왔으니까 손님이니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도 주었어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왕이 될 그 아이가 어디에 사는가 알려달라고 했죠. 그 아이를 찾으면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새 왕자한테 congratulation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실제로 아기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사로잡혀 경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길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그들이 어떻게 자기를 속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 명의 동방 박사 혹은 현인들, 영적인 탐구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탁월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헤롯 자기도 나라를 40년 동안 통제하면서 자기도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속은 거예요. 그 동방 박사한테. 참을 수 없는 수치고 모욕이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왕이 될 어린 왕자 라이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으나 동방 박사 때문에 그게 틀리게 된 것이죠. 대신 무엇을 했습니까? 동방 박사 세 사람으로부터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예수님 탄생 날짜를 역산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또 다른 왕의 탄생, 자신의 권력의 위협입니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헤롯은 영아들을 학살하기로 결심하는 분노가 차지하는 몫이 컸습니다. 헤롯의 지위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 이보다 더 잔인하고 간교한 살육 상상할 수 없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비극으로 끝나죠. 한 아기의 탄생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사건.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이야기로 치면 드라마틱하게 뒤틀리는 것이죠. 탄생, 생명이 태어났는데 살육, 사람 죽이는 일로 끝나는 스토리. 과대망상의 권위주의 독재자가 사회의 가장 약한 구성원을 파괴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난민처럼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탈출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애굽하는 소리가 라마에서 들린다고 하는 옛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죠. 아기들의 시체가 거리에 있습니다. 라헬, 레이첼의 울음소리. 이것은 그 앞에 있었던 천사의 노래가 사라진다는 또한 다른 아이러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땅의 평화, 낡은 질서 아래 번영한 사람들,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위협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부패한, 타락한 왕들,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우리 역사는 폭군의 잔혹한 역사입니다. 헤롯은 또 한 명의 그러한 폭군이었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 훌륭한 통치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저 그런 통치자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독재자가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평화의 왕이 태어난 이후라도 그러합니다. 또 다른 헤롯, 한국과 미국의 최고 통치자,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한국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는 도전적인 해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헤롯이 왕좌에 앉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동방박사처럼 현명해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에요. 아주 현명했습니다. 둘째로 집에 겁먹고 미리 순종하면 안 돼요. 헤롯의 속임수처럼 통치자들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용감해야 됩니다. 별을 따라간다는 것. 이거 야간 이동 아닙니까? 못 움직여요, 사실은. 밤이 진짜 어두울 수 있어요. 상징적인 그 어둠은 정말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곳인데 그것을 무릅쓰고 가는 용감한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정을 계속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을 믿으셔야 합니다. 보이는 그 별이 멈추는 곳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감사하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든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끔찍한 폭력을 우리는 이런 대여섯 가지의 방식으로 싸우든가 피하든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헤롯 같은 국가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2장에 하나님은 다른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난민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대안이지?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가? 예, 이야기의 마지막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나사렛 사람, 문자적으로는 갈릴리의 작은 도시 나사렛 동네 출신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기로 가난하고 멸시받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 메시아께서 겸손하고 낮은 자로 오실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의 뜻을 잘 보셔야 돼요. 나사렛은 히브리 말로 가지라는 뜻이에요. branch, shoot, 풀 옆으로 하나 또 새 풀이 하나 나오고 shoot이라고 그래요. 순, 이런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보시면 거기 주까지 붙어있어요. 나사렛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 한 가지가 나사렛입니다.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나사렛이라는 말의 원 뜻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이사야에서는 분명해요. 메시아이구나라는 것도 한방 알 수 있어요. 메시아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을 예표하는 나사렛입니다. 폭군이 영아를 모두 죽이는 지옥 같은 장면으로 이야기는 끝날 수 없는 것이죠. 연한 순 같은 가지가 즉 나사렛이 나와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 다음부터 3장 예수님의 메시아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반을 닦아놓지 않으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DS까지 우리들의 방안, 투쟁하고 도망치고 생존한다는 방법론은 예수님의 구속 역사, salvation history, 구속 사역, the work of salvation, 틀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투쟁하고 도망치고 생존한다는 방법론은 예수님의 구속 역사와 구원 사역의 틀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 스토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오리 바람처럼 풍비박산이 나는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악한 왕 헤롯의 통치를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주시고자 이 스토리로 엮어서 우리가 읽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올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